시편 50편 2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김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벌써 엊그제 감사주일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을 기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늘 평소에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삶에 지쳐가지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더 사는 걸 볼 때에 참 어떤 때는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기뻐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공기를 이 시간에 다 걷어가신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신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빛을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달라스에 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날씨가 흐리고 날씨가 좀 찼습니다. 재미없더라고요.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기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겠다 하면서 캘리포니아를 생각해 봤습니다. 날이 쨍쨍해가지고 햇빛이 쨍쨍한데 얼마나 생각만 해도 즐겁고 좋은 곳인지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란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행위란 말은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는 따르는 행위가 따라옵니다. 불평하는 자는 불평하는 자의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바로 옳게 행하는 그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고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그야말로 밑바닥 내려갈 때로 내려가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헤매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여러분이 사업에 어려울 때 구원하든가, 여러분이 육신의 병이 들을 때 구원하든가, 어떤 구원이든 간에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그 행위가 감사해서 행동하는 행위를 갖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화로움을 느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큰 축복을 받은 자예요. 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부담스러워서 또 나가서 연습해야 되고 토요일날 연습하고 또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서 이 자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찬양을 드려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의무적으로 이곳에 나왔으니까 사람 앞에 서서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밑에서 찬양을 드리든 이 꼭대기와 찬양을 드리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열쇠가 뭐냐? 바로 우리가 감사로 제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쇠를 바로 상할 줄 알아야지 열쇠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신학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감사를 들여가지고 구원에 이른 바로 한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있었던 사실이고 오늘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왕이라면 아마 여사바 왕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여사와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열조들이 섬기던 그 선조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철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여사방을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날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고 더 강하여져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의 국경에 넘어 사는 이웃나라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보다 이 유다를 더 좋아해가지고 거기다 조공을 바치고 거기에 세금을 바치면서 거기에 소속되길 원했습니다. 이를 본 이웃나라들이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에는 유다가 가장 강대국이 되고 자기들이 속국이 될까 이 염려가 돼가지고 바로 은원한 나머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무방 상태에 있는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아무 준비가 없던 이 유다는 국군이 위태롭게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지 정치적으로 안정한 나라였지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개는 다른 나라의 원병을 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사와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원병을 청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람에게 원병을 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병을 청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는 걸 당신들이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다음에 주께서 약속하시길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어오니 우리가 이전 앞에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번에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셨냐면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우리를 침략하여 싸운데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선포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서 여루엘 둘 앞에서 적들과 만나게 되지만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보라 그랬습니다. 즉 말하자면 너희가 싸운 게 아니라 너희는 구경하러 나와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원수를 물세주는가 한번 보아라. 이튿날 여사바 왕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건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명하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앞세고 군대가 뒤따르며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둘러나가니 적군들이 뽀얗게 먼저 이렇게 몰려드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군사력입니다. 적군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여사왕은 성가대에게 지시랍니다. 그러자 그들은 일시에 바로 전력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들이 찬성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연합군을 치므로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결국에는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여사바 왕과 백성들은 적군이 싣고 온 보와 군량 및 무기를 회수해서 전승화를 부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기록이 있습니다. 적군이 침입해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자 여사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당신들을 구원할 걸 이미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찬성이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온 마귀가 서로 싸워서 결국에는 지끼리 멸망당할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찬성이 그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하려던 원수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하는 열쇠는 바로 감사와 찬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날일세. 주님 나에게 기쁨 주셨네. 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 주님 나에게 기쁨 주셨네.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영혼 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마음속에 마귀가 두려움, 공포, 불편한 마음, 미운 마음 가다주는 이 마귀 귀신들이 그냥 전부가 다 패전에서 다 쫓겨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같이 있던 모든 사람을 동시에 구원을 이룬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니아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소녀 점장이 하나가 뒤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외치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자기를 높이고 칭찬하니까 웬만한 생각도 하면 그게 듣기 좋았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그 점쟁이 여자아이가 따라오면서 자기들을 높이는 이유를 알았어요. 자기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자기들을 높이게 하려고 바로 수단 방법 유혹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 소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면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습니까? 점치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아이가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에게도 귀신이 떠나가 점을 치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고 그걸 갖다 역설하면서 송사했습니다. 이에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를 치라고 명령했더니 얼마나 매를 때렸는지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형편이 됐습니다. 그때서 이 관원들은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빌립보 지하 감방에 넣고 발에 착고를 잡아가지고 그 바위 떨어져가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같이 인권이 보장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감옥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그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때 감옥에 들어갔으니 풀려날 기약도 없고 매를 맞아서 살까지 터져 쓰리고 아프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마음대로 누울 수도 없고 배도 고프고 지하 감방이라 막 그냥 벽을 타고 물이 줄줄 흘러내려오지 빈대가 막 득거렸을 겁니다. 하기는 몰라도 이가 득실듯이 했을 겁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변세가 있습니까?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다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처절한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밤중에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제들이 듣다라고 말했습니다. 밤중이란 말은 시각적으로 어둠을 말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이 꽉 찬 상태를 말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마귀가 참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마귀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붙잡혀 이렇게 매를 맞으며 지하 감옥에 갇히게 하겠느냐? 하고 마귀는 마음에 참소를 했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를 드리자 제수들이 조용히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찬성을 부르면 시끄러워요. 예? 시끄럽다고 고함치는 죄수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라가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는 감사의 찬성을 불렀으므로 죄수들의 심금을 울려서 그들이 조용하게 찬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여러분 인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면 우리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악기 트는 사람이나 여기 부른 사람이 전혀 그런 것 없이 틀면 시끄럽기만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신라와 바울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참여를 했으면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시끄러워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가슴에 넘치는 감사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자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지진을 일어나게 하시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열려버리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들까지 묶인 게 다 풀려져가지고 자유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경계 중인 밤중에 처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면 질병의 밤중에 천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의 밤중에 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처지가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운명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신앙이 정말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불만할 겁니다. 신앙이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을 주시면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것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 걸 미리 믿고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된 참여와 감사는 여러분을 질병에서, 가난에서, 죄악에서, 절망에서 여러분과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서 불평, 불만, 원망을 늘어놓으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지만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사바 왕과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게 하는 열쇠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니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떤 종류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에게는 축복해 주지 않는데 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비열한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원수로 갔습니다. 왜? 비열한 사람들은 남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 은혜 입은 자에게 열등 의식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까짓 게 무슨 은혜야 하면서 도리어 큰 소리 치고 나중에 은혜 입은 사람을 모함하게 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바로 상례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받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고상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반드시 감사로 보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얼만큼 은혜를 입었는가? 아니, 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내가 입었는가? 우리가 1년 동안 숨쉰 공기나 우리가 받은 햇빛 그리고 1년 동안 마신 물 등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 중에 물 한 병을 사다 사 먹어도 그게 1분인가 얼마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단 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이를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은혜 보답하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일주일 앞두고 우리는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의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얼마 있지 않아서 보다 더 큰 축복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불만 늘어놓으면 성령의 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맙니다. 아, 당신은 나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까 그런 말을 하지. 나같이 한번 겪어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는 분이 여기 단 한 사람도 있다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해서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고상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일생 그 인생관이 점점 좁아지고 드디어 파멸하고 맙니다.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절대로 못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생활은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기쁨이 넘쳐져서 그 사람은 창조할 수 있고 생산적인 사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역경 중에서도 늘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렸기 때문에 제일 많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무서워지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도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루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믿음이 그리고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겪은 분이 누굴까요? 또 가장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 13절 32절을 보게 되면 그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욥이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 스바 간도떼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아직 첫 번째 환란과 재앙이 지나가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광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왜냐?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파동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종 한 사람은 살아가지고 왔어요. 그가 아직 말할 때 아직도 그런 그 재앙에 그 환란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나누어 갑자기 약띠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려 종을 죽였나이다. 나마 흘러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자고 굉장히 부자여 무역하는 사람인데 그 모든 물건을 실어가 약대를 실어가지고 외국으로 가는 이 말하자면 대상들을 그 욥의 가정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 마족 데려와가지고 그가 아직 말할 때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의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핀 거를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연속적입니다. 나중에는 열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욥이 일어나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라대. 원망하여 가라대가 아닙니다. 경배하며 가라대.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 즉 내가 빈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또 빈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성을 받을지이다 하고 똑똑히 들어보세요. 이 모든 일에 모든 일 이런 재앙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왜 욥이 제일 많은 축복을 받은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찬미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과 탄식은 여러분의 생활을 파멸을 이끌어 갔지만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삼매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창조와 생산의 샘물이 터져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는 걸 믿으시는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허구한 날 교회에 나와도 변화되는 게 없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한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선 목사도 그게 답답한데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변없는 사람이라 자신이 그렇게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러할진대 우리들의 생애 속에 다가오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거 일동을 다 바라보고 모든 걸 간섭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 욥을 보십시오. 마귀가 욥의 자녀를 죽이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나중에 욥의 몸까지 악착같이 나게 하였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했지 허락 없이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으로 바뀌는 걸 알아야 돼. 영혼 못 참아가지고 불평하고 불만 속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해서 중간에 도중하차해버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을 좋든 나쁘든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온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내로 참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그가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억울하게 종살이 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서 인내를 가리키고 믿음이 무엇인지 가리키기 위해서 그를 훈련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사자도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벼랑까지 물고 올라가가지고 벼랑에다가 내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끼가 벼랑탕을 기어 올라오게 만듭니다. 짐승도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겪게 하는데 하물며 만행의 왕이여 만주주께서 사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할 자들을 그냥 쉽게 여러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과 함께 시련과 환란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단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좋든지 나쁘든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는 아직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 아직 수련을 마친 사람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졸업장을 탄 사람입니다. 졸업장을 탄 사람은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외적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다가왔지만 이것마저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이 어려움을 선으로 바꿔줄 것을 믿습니다. 하면 마귀는 혼비백산해가지고 한 길을 왔다가 일곱 길 도망가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나한테 감사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감사라는 걸 볼 때 이야, 얼마나 영화로움을 내가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는 구원의 방아쇠예요. 여러분이 송탄에 단약이 잔뜩 되어 있더라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이 있으나 마납니다. 방아쇠를 잡아당겨야 그 총알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알의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되어서 주님께 말해놓으신 구원의 총알이 나가고 치료의 총알이 나가고 응답의 총알이 나가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감사 안 하는데 여러분 그게 나갑니까? 성경에 보면 감사를 대신은 제사를 드린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감사를 제사를 드린 자라고 말했습니까? 대개 부모의 기일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상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를 잘 섬기지 않던 사람이 부모가 산다면 아이고 내가 왜 살아생전에 이러고 울고는, 그 다음에는 제사상에는 잔뜩 갖다 차려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이와 같이 제사드리는 제단에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에는 이 제단에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도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때 입으로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위선적이고 가시 될지 모르지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선물이라도 마련해서 그것을 드리면 이 선물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돌아봐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길러 준 것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을 느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물질을 제물로 드리거나 아니면 없으면 내 마음과 내 몸을 제물로 제단에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제를 드리는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받으시는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것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감사 제물을 놓고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시고 영원함을 느끼시고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구한 것들을 넘치게 채워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막 믿어졌어요. 그래야말로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광 앞뒤에서 호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열한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은 원수로 갚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고상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은혜 받은 것을 감사로 보답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누리고 흔들어 움직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감사하지 얼마나 짠지 물질에 자기 위해서는 근사한 옷을 사입고 좋은 데 이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를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히 깨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것을 지어내는 기적의 근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항상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항상 기뻐하며 또한 우리 가진 것 주님 앞에 감사하여 제물을 드리는 저희들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지체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